레위기가 무슨 책이죠? 레위기의 주인공이 누구죠? 이순신 전 주인공 누구예요? 이순신. 레위기의 주인공 누구예요? 그래 되면 레위라고 해야 되는데 좀 이상한 말일는지 모르지만 레위기에는 레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잉어빵에는 잉어가 없고요. 레위기에는 레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원래 책 제목이 레위기 아니에요. 후대에 붙여진 게 레위기입니다. 그 레위기 무슨 책이에요? 아니면 누구에 관한 책이에요? 그런 부분은 간략하게 그 정도를 하고 갑시다. 이제 복습을 한번 할게요. 창세기는 어떤 책이죠? 창세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계속해서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보면요, 다 죽었더라로 끝나는 게 이 창세기입니다. 요약하면 창세기는 인간의 부패를 말하는 책이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지만 전체적인 줄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점점점 멀어가서 결국은 죽었더라로 끝나는 책이 창세기인데요. 반면에 출애굽기 구조는 그 반대입니다. 처음 장면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을 불러내서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걸로 얘기가 끝납니다. 출애굽기 후반부를 사람들이 잘 안 읽어요. 왜 안 읽죠? 재미가 없으니까. 왜 재미가 없죠? 또 모르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게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무엇에 관한 책입니까? 그 부분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야기예요. 집 짓는 설계도를 따라서 집을 이렇게 지었더라 그 얘기인데 그걸 다들 읽기 싫어하면 좀 문제가 뭔지 몰라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집을 다 짓고 났더니 그 다음요?
집에서 제사로 제사로 아닙니다.
집에서?
그러니까 성막에서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더라로 끝나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끝나는 게 출애굽기거든요. 창세기가 꼭 대조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이어지는 레위기는요?
너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께 그 나타나신 하나님께 이렇게 나오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나갑니까? 어떤 지금식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 나온다는 게 곧 예배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그런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부패를 말하고 출애굽기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구원의 이야기, 구속의 이야기. 그러면 레위기는 구속받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예배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간략하지만은 요약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의 그 총 핵심이 뭐냐고 묻는다면 레위기 11장을 한번 보십시다. 11장 44절 45절이 좋겠는데요. 그 45절 제일 끝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레위기의 핵심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룩하라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거룩해야 한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 뭐예요? 그러면 뒤에 오신 분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참 본인은 편해도 남 눈을 의식해서 편한 대로 못하는 게 이게 또 우리 인생인 거면. 나 그거 말고 거룩이 뭐예요? 예를 하나 들면 구별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거룩하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 옷이나 입는 거 말고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그 다음에 촐랑거리고 걷지 않고요. 점잖게 걷고 그 다음에 말도 천천히만 해가 되나요? 뭐 위험 있게 설교할 때는 그냥 일상적으로 말하듯이 그리 하면 안 되죠. 한때 유명한가 미십니까? 안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한때 유행하다시피 그리 갔는데 소위 말하면 그런 게 거룩한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럼 뭐 그게 거룩합니까? 아니면 가운 아니고 막 헐렁한 캐주얼 복장해가 촐랑거리면서 올라가가지고 우리 놀듯이 그냥 막 설교하면 그게 거룩해요.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
그래요?
TV에 나올 때 보면
선생님이 좀
그 복장이 아침하게 하면서 예. 그게 뭐 외모도 듣고 가면
이건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아니요. 이것도 거룩이라 할 수 없고 이것도 거룩이라 할 수 없고 아니 어떤 식으로 하면 이것도 거룩이면 이것도 거룩이고 거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거는 여러분들은 뭐 지금은 뭐 다들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별 문제가 안 될지 모르지만 저게는 참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요 학교 아이들 청소시켜보면 그와 물걸레 있지 않습니까? 이거 물에 씻어가지고요 꼭 짜가지고 닦아야 되는데 그걸 손으로 짜는 아이는 없어요. 수도가에 가가지고요 풍덩풍덩 해가지고 그다음 툭툭툭 털어가 그냥 메고 옵니다. 그러면 오는 길에 물 질질질질 흘리고 옵니다. 그걸 가지고 마루를 밀면요 그게 꾸준 물칠하는 거지 청소하는 거 가치가 아니에요. 그거 제발 좀 짤 수 없냐 하는데 안 짜요. 그거 지저분한 걸레를요 손으로 지 짜는 거는 이게 예를 들어서 선생님 스타일 구기는 겁니까? 성스러운 일입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저는 조금 거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왜 이런 그 거룩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게 군에 갔었는데요. 군에 가서 훈련 받을 때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거지보다도 천하에 더한 거지입니다. 10월 3일 날 훈련 안 하고요. 잔디 밭에 모처럼 앉아 쉬고 있는데요. 입차가 하나 싹 지나가더니 군대에서는 또 뭐 이런 공휴일날 보면 특식하고 뭐 이런 과자들이 좀 나와요. 입차가 한 대 지나가더니 어디 고참 병사가 타고 있었던 모양이죠. 훈련병을 안 놓고 인신 쓴다고요. 과자를요. 확 뿌리고 지나간 겁니다. 그냥 깐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제 기억이 주로 외화입니다. 외화는 이거 봉지 든 거거든요. 이걸 팍 뿌리고 지나갔습니다. 그 앉아 놀던 군인들이 어떡할까요? 벌떼처럼
뛰어갔을 것 같아.
벌떼처럼 뛰어갑니다. 근데 저는 이 철학과 기질인지 그 안대가 생각을 하고 앉았어요. 제가 따라가서 하나 주무해야 되냐 여기 이래 앉아가지고 생각이나 하고 있어야 되냐 저걸 쫓아가서 주먹는 놈은 인간의 존엄성을 팽개친 놈이냐 아니냐 이 생각을 하고 앉아있는데요. 내린 결론이 뭐냐 여기 앉아가지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겠다고 더 버티고 앉아있다고 해서 그게 존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자라 보는 구원도 못하고 먹을 것만 있으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는 훈련소 시절에 먹을 거 그냥 죽 뿌리고 지나가면 쫓아가서 먹는다고 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상해지는 거는 아니다. 그러다가 또 오른 생각이 뭐냐면 거룩이 뭐냐 이 말이에요. 거룩이요? 인간이 좀 존엄하게 그 다음에 무게 잡고 점잖게 이렇게 사는 게 그게 거룩이라면 야 나는 그런 거룩하고는 남사한네. 왜 그러냐 난 그래 폼 잡은 적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들은 말 중에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게 지나가는 지사님들이 그랬어요. 선생님 동 암동 통과해 안 된다 했거든요. 아하고 선생님하고 어울려가지고 뭐 잘 놀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나쁜 말로 제가 듣지는 않았는데 선생님이 되면 아하고 구별돼가지고 이렇게 좀 점잖게 놓거나 뭐 좀 해야 되지 이거 들어가 똑같이 뒤집기가 놓으니 아한동 선생님동 분가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거룩이 뭐냐 그때 고민을 참 많이 한 거죠. 저기 훈련소 딴지밭에 앉아가지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생각해오던 걸 가만히 해보니까 아 성경에 거룩하란 말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거 아니까? 그런 게 거룩이라면 그거는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성경에는 거룩하란 말이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나중에 성경을 펴놓고 찾아보니까요. 세상에 거룩하란 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그러면 우리가 거룩이란 말을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그래서 몇 년간 그 끙끙 알아서 내린 답변이요. 거룩이란 구별되게 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뭐하고 구별요? 세상하고요? 어, 그럼 큰일인데. 왜 세상하고 많이 구별되게 살아요? 주일날 확실하게 구별되게 사는 사람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우선 싹다 예배부터 바닥 들여놓고, 그 다음, 빨리 뛰어갈 때, 뛰어가야 할때 많다니까요. 어쨌든, 성경에 구별되게 살아라라는 말씀이 참 많더라는 걸 보면서,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조금 더 달리 생각을 하고, 그런 형식적인 거룩보다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자는 구별되는 점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제일 잘 나타난 것이 레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구별된 자세로 살 것인지를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책이 레위기랍니다. 이건 뭐 당장 생활하고 관계가 있으니까요. 근데 한국의 교인들은요, 제일 늦게 보는 책이, 쉽게 말하면 제일 안 보는 책 두 개를 꼽으라면요, 하나가 레위기고 하나가 계시록일 가능성이 많죠. 봐도 잘 모르는 거, 보면 괜히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레위기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지금하고 우리하고 별 관계 없는 것 같고, 이런 게 잘 안 보는 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하러 나오는 자가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할 책이 레위기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레위기를 생각할 때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요. 잊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아시는 분이 있을 듯해서 그냥 살짝만 얘기할게요. 부인은 교회가 열심히 다니는데 이 신랑이 하루 땡땡이를 치고 금요일마다 술 먹고 토요일날 퍼지고 이러는 남편을요. 할때 끌어가지고 토요일날 공부하러 한번 데리고 왔는데 그날이 레위기 1장을 하던 날입니다. 레위기 1장을 마쳤는데 그 다음주에 그 부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강호사님 우리 신랑이요 지난 주일날 샤워하고 교회 가서 눈 뜨고 예배 드렸어요. 자랑입니다. 제가 그 말 듣고 좀 이상했어요. 전에는 눈 안 뜨고 예배 드려요 하니까 금요일 저녁에 술이 떡이 되면 주일까지 그게 완전히 안 깬답니다. 주일 아침도 해롱해롱 하는데 이 새끼가 하도 끌고 가니까 그래 끌려가가지고 예배시간에 앉아있으면 잠 잘 오잖아요. 예배시간 내내 자고 오는 게 보기 교회 가는 방식인데 세상에 주일 아침 일어나서 샤워하고 교회 가서 눈 뜨고 예배 드렸다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변화냐 그 얘기입니다. 레위기 1장을 들으면서요. 예배하는 사람이 예배가 무엇이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냐를 그날 알았다는 거예요. 뭐 반드시 그것만은 아니고 주변에서 기도하고 애쓴 탓이 있겠지만 그 사건 이후로 이분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시작을 하더니 한 6개월 같이 있다가 떠났습니다만은 지금 대구서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동부교회에 도서관이 있나요? 없어요? 대구 동부 떠난지 어때요? 있을 겁니다. 대구 동북인지 뭐죠? 삼덕교회. 삼덕교회 일단은 그리로 갔었는데 거기서 하고 있는지 동북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서관을 맡아가지고 지금 일 잘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하면 다 그분 생각이 납니다. 저번 하나님은 그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거룩하라고 나오는 말씀이 레위기에서도 우리가 본 거예요. 11장이 나왔거든요. 레위기에서 그렇게 중요한 얘기 같으면 이게 제일 앞에 나와야 될 텐데 11장의 그 뒷부분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거요 11장 아니 미안하다 12장 아까 45절 뒷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레위기의 핵심이 거룩이라 할 것 같으면 이 구절이 앞에 나와야 될 건데 이게 왜 뒤에 나왔느냐는 얘기예요. 거룩하라는 말을 하기 전에 그럼 그 앞에 나온 얘기들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얘기예요? 1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 쭉 나온 그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뭐
이렇게 해야 거룩해지는 건가?
거룩해지는 방법도 좀 아니고요. 사실 그 앞에 나오는 건 전부 제사 제도입니다. 제사 지내는 방식을 쭉 다 얘기한 다음에 그 뒤에 와서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서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제사 제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일 것 같으면 거룩을 먼저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제사 제도를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게 함께 나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룩을 얘기한다는 것은 거룩이 하나님께 나오는 전제 조건은 아니란 뜻입니다. 말을 거꾸로 하면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은 제사를 통해서 나옵니다. 아니 예배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렇게 나온 하나님의 백성은 그 다음에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순서를 우리가 순서로 뒤집는 경우가 참 많은데 아주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온 사람은 거룩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은요 거룩이 아니에요. 뭔데요? 제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레위기 앞부분은 제사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제사에 대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나중에 그 레위기 유심히 한번 보셔요. 1장부터 계속해서 제사 제도가 나옵니다만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 없고요. 그 제사 지낼 때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특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좀 재밌는 거 제가 그냥 또 설명하는 게 낫겠네요, 그죠? 이런 짐승에게 안수하는 거 봤습니까? 네? 레위기에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레위기 말고 어디서든가 짐승에게 안수하는 걸 보셨냐고요? 성경 말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거나 뭐 기도원에 가거나 뭐 어디서든 간에 짐승에게 안수하는 걸 보셨냐 그 말이에요. 아마 못 봤을 겁니다. 없다고 봐야죠. 짐승에게 안수하면 이단입니다. 사람에게는 안수를 하는데 왜 해요?
네?
아니 사람에게 왜 안수하느냐고요 그럼. 기름 부어 기름 붓지 뭐 아, 기름이 없어가지고 그 안수의 의미는 일단은요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 됨. 그 예를 들어서 목사를 혹은 장로나 집사를 세울 때 안수 집사 그러잖아요, 그죠? 안수했다는 뜻입니다. 안수했다는 건 뭐냐면요 안수를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면 그 다음에요 그 하나됨을 통해서 내가 가진 능력이 이 사람에게 전가된다라는 의미가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말하는 안수기도라는 게요 나를 통해서 내 능력이 이 사람에게 전해진다는 뜻에서 안수기도를 행하거든요. 안수의 의미가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제사 지내기 전에 짐승에게 제일 먼저 안수하고 이 짐승을 잡습니다. 왜 짐승에게 안수하겠어요? 죄를 전가시킨다. 좋습니다. 그러나 본 2번의 의미고요. 1번의 의미는 나하고 이 짐승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짐승이 죽는 게 곧 내가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이가 안수를 하고 제사를 지내라고 한 것은 내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는 뜻에서 짐승에게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짐승을 어떻게 해요? 껍질을 벗겨내고 제일 중요한 작업은 각을 떠는 겁니다. 잘게 각 뜬다는 게 뭐죠? 포만 그러니까 짐승을 참 뭐 잘게 썬다는 뜻입니다. 원래 이렇게 잘게 썰어져야 하는 게 자기 자신이라는 걸 강하게 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잘게 썰어서 전부 태워버리죠. 잘게 썰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피 흘림이 수반되게 되는데요.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피로 칠갑된 책입니다. 창세기 전부터 끝까지요. 피가 안 나오는 성경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피가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피 흘린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생명을 뺏기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이 피 흘림이 그렇게 강조되어 있는 건데 제사 지낼 때 안수하고 각을 뜨고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건 엄밀히 말하면 죄 지은 죄인이요. 이렇게 참혹하게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렇게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에 이 짐승이 죽는다라는 뜻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기본이 그겁니다.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제사장 아니에요. 제사 지내는 사람이 합니다.
본인이에요?
네? 본인이 해요. 제사장은 옆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랬더니 나중에 누가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본인이 합니다. 후대에 아마 제사장 몫으로 좀 일이 넘어간 것 같긴 한데요. 레위기에서 말한 일장은 좀 본문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제사드리는 본인이 그걸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짐승이 그렇게 죽는 것이 어떻게 짐승이 나 대신 죽는다고 해서 어떻게 죄가 사하여지느냐라는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가보면요. 그 짐승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지 못한다고 말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죽어야 할 걸 내 대신에 짐승이 죽음으로써 용서가 될 수 있다. 그럴듯한 이야기이지만 어떻게 본다면 안 돼요. 왜 그런가? 내 값이 얼마고 짐승 값이 얼마인데 이걸 비교를 해보면요. 내가 지은 죄를 저 짐승이 죽음으로써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내 죄가 가볍다는 뜻이지. 그 엄밀히 그대로 적용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그 향기를 향기롭다고 말하면서 죄를 용서하시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레위기에 드리는 많은 제사나 후대에 드려지는 수많은 제사는 전부 모형입니다. 진짜 제사는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진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 그 짐승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제사 제물이고 그 나머지 구약에 드려진 모든 제사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형으로 드려진 겁니다. 유대인들은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소나 양을 보고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요. 9일에 이들을 위해서 죽을 그 자기의 독생자를 보고 용서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의 의미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잘 밝혀주고 있으니까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걸 설명하느라고 늘 잘 드는 비유가 뭐냐면 그 돈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제가 어릴 때 머리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일 열심히 해가 물건 만들어가 외국에 팔다고 그래 고생하지 말고 돈을 많이 찍어가지고 외국에 물건 사오면 될 건데 왜 저렇게 고생들을 하나? 제가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큼 아주 영리하신 분 여기 안 계시나 모르겠는데요. 그거 차 맞는다고 고생하지 말고 돈 많이 찍어가지고 사오면 될 거 아니에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안 됩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이 지폐가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걸 상당히 나이가 좀 들어간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이 지폐는 명목같이 실질같이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지폐 이거는 명목가치 뿐입니다. 실제로 이건 아무 가치 없어요. 이거 어디 갖다 쓰겠어요, 이거? 다른 사람이 안 받아주면. 그래서 지폐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원래 금 보관 증서였거든요. 은행에 금을 보관해 놓은 증서를 발행한 겁니다. 이 증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그거하고 똑같은 금을요, 바로 바꿔 줬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들어있는 금이 실체고, 우리가 쓰고 있는 지폐는 원래는 그것을 가르치는 교관 증서일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면 바로 금을 바꿔주는 지폐를 태환 지폐. 은행에 가도 안 바꿔줘. 안 바꿔줘도 될 테니까 같은 거라고 쓰고 그냥 써라. 이렇게 된 게 불환 지폐입니다. 지금 달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달러는 제가 이 어릴 때 이거 배울 때는 그때 이게 태환지폐였습니다. 은행 가면 언제든지 금과 맞바꿔 주는 돈이었거든요. 다이하드 2인가 3인가 어딘가 보면 은행 터는 이야기 나오죠. 금을 얼마나 실어가요? 대형 트럭에 그냥 그 뭡니까? 불도저로 실어가지고요. 엄청난 양을 실어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중앙은행 지하에는요, 금을 보관합니다. 그 금이 틀리거나 사라지면요, 지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 없이 지폐를 많이 발행해가 외국어 물건 사오면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제가 그걸 예를 잘 드는데, 그러면 중앙은행에 있는 금이 없으면 우리가 쓰고 있는 지폐 이거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질적인 재물이 없다면 구약 시대 들어온 그 많은 제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 그 제사가 효력이 있고 그 재물들이 사람들의 죄를 대속했느냐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죠? 여기에 딱 적합한 표현이야. 나는 세례요한은 그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그때 어린 양은 어린 양 뭐 할 어린 양인데요. 그 제사 제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 본인은요? 영화 나중에 기회 있거든 한번 보세요. 랜섬. 제가 숙직을 하면서요, 누구한테 부탁을 해가, 영화 한 편 좀, 뭐, 밤에 숙직하면서 볼 만한 거 없냐고 물었더니, 누가 그걸 빌려다 줬어요. 근데 피하고요, 제목이, 이게 뭐야, 이거. 우리말로 쓰던 동, 아니면 영어 글자를 쓰는 동, 그러지. 이게 왜 이러냐, 이거. 툴툴거리고 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조금 보다 하니까 재밌대요, 그거. 엄청나게 재밌어요, 그 영화가요. 가슴이 얼마나 졸이고 졸이는데 영화 멋있어요. 어떤 항공사 사장의 아들을 유괴를 해가지고 돈 내놔라 이런 거죠. 근데 이 양반이 돈 내주려고 바둥바둥 하다가 실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중에 전설은요, 누구든지 우리 아들을 구해오거나 범인들을 체포하는데 결정적인 제보를 하는 사람에게는 그 뭡니까 이거 유괴범들이 요구했던 돈의 몇 배를요, 돈 단위 제가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돈을 주겠다고 공고를 해버린 겁니다. 설령 유괴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대신해가 빼나오더라도 이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이 유괴범끼리 치고받고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 영화 재밌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봤더니요, 이 영화 제목이 왜 랜섬이냐, 희생제물이 랜섬이더라고요. 랜섬. RANSON의 끝에 E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없을 것 같네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세상제를 위한 속죄 제물로 왔노라. 이럴 때 그게 영어로요. 랜섬입니다. 제가 영화를 먼저 봤거든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곳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요, 내가 바로 그 랜섬이라고 말한 거죠. 야, 그 영화 보고 난 다음에 그곳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바로 그런 속죄 제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역할과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를 거꾸로 레위기가 잘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레위기 제물들 들여다보면요, 참 특징 중에 하나가 레위기 1장에서 그 4장까지 계속 그런데요, 그게 제물을 바칠 때 보면 마밀이라는 글자가 항상 붙어요. 곳곳에 붙는데 11장 14절에 보세요. 만일 그 예물의 때가 만일 붙었죠? 14절에도요. 만일이라고 붙었죠? 근데 제일 처음 나오는 게 1장 3절인데 1장 3절에는 만일이 붙었나 안 붙었나 한번 보세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말 성경에는 만일이 안 붙었죠. 그런데 이면이란 말이요? 만일이 붙었는가 하고 같은 의미죠. 소를 제물로 드려라 이게 아니고 전부 만일이 붙었습니다. 2장에도 계속 붙어나갑니다. 그게 2장은 조금 건너뛰고요. 3장 1절 보세요. 사람이 만일 그러죠. 6절에도 만일이 있고요. 12절에도 만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장에 넘어가셔도 4장 13절에 만일 가는 표현이 나오죠. 22절에도 나오고요. 32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27절에 될까요? 재물을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만일이라는 표현을 확 붙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선택사항이죠. 무슨 선택이요? 재물을 소로 드리든지 양으로 드리든지 뭘로 드리든지 그거는 너희들 사항인데 만약에 그걸로 드리거든 이렇게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하는 거는 하나님 사항인데 뭘 드리는지는 네가 선택하라는 얘기죠.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거는요. 5장 7절 한번 보세요. 왜 만일이라는 의미를 자꾸 붙이느냐 하니까 5장 7절에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무슨 뜻이죠? 능력이 없거든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긴 드려야 되겠는데 능력이 없거든 양으로 드릴 힘이 안 되거든 뭘로 하라고요? 산비둘기로 하라 그 얘기입니다. 만일이란 표현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만일이란 표현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유심히 보세요. 그러면 저 공양미 300석 이야기를 제가 어릴 때 그걸 보면서 참 잔잔한 생각이 들어요. 눈 못 뜨는 아비를 위해서 눈 뜨게 하려고 하는데 부처님이 공양미 300석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몸을 팔아가지고 그걸 사야 될 만큼 그렇게 요구를 하시나 그걸 좀 깎아주지도 안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제물을 깎아준 예가 있는가 한번 보셔요. 옛날 이야기 속에서도요. 마을에서 정기적으로 무슨 처녀를 바쳤다 이런 이야기들은 들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거 안 된다고 난리 북새통을 펴는데 그러면 처녀 대신에 소를 바쳐라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유독 레위기만요. 만일 이야기하시더니 뒤에 가보니까 형편이 어려워서 안 되거든 깎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인심을 많이 쓰실까요? 형편이 어려워서 안 되면 이렇게라도 그런데 이거는 없습니다. 정 형편 안 되거든 맨손으로 와라는 없습니다. 아 그거 하나님 진짜 이거라도 꼭 삐둘기 한 마리라도 받아 모아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러신지 아세요? 저는 레위기의 제사에 만일이란 글자가 이렇게 반복돼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 하나님께는 이해에 문제가 있는 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간절하게 여러분 소를 바쳐야 할 형편에 형편이 안 돼서 비둘기면 어느 정도 깎아준 겁니까? 네? 그저죠. 그저라도 그거라도 들고 나오라는 겁니다. 전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요 체면도 위엄도 다 팽개치고 그저 오기만 해라고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레위기에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좀 점잖게 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죠. 능력이 되든 안 되든 힘이 있건 없건 반드시 하나님께는 나와야 산다. 그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레위기 혹시 다시 보시거든요. 이 만일하는 단어에 굉장히 주목하십시오. 형편이 안 되면 이렇게라도 나와라. 그 얘기입니다. 또 소를 바쳐야 될 형편에 형편이 정 안 되면 삐둘기라도 통당한 말이 아닙니까? 요즘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요. 그거라도 들고 나오면 하는 이야기는 이 재물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 중요한 게 아니란 뜻이죠. 그게 안 그렇습니까? 진짜 재물은 따로 있으니 너는 막 흉내만 내면 된다. 나오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기를 바라는지 이것이 잘 나타난 구절이 바로 이 만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1장부터 5장에 이르기까지요. 계속 반복해서 이 표현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형편이 안 되면 이렇게까지 부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요. 막 안 좋은 부흥사들이 옛날에 그런 일을 좀 했을는지 모르겠는데요. 형편이 대전하던 집이라도 팔아 바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거 치면. 이거는 부흥사의 공갈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공갈 치신 적은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공갈 치신 적이 있나요? 예? 가끔요? 예를 들면요? 예? 말 안 들었대요? 얼마나 말 안 들었는지 생각도 아직 안 하고. 가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공갈을 치셨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한마디 하시기 전에 요놈이 얼마나 말 안 듣냐를 꼭 생각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보고요. 하나님이 매던 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참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매를 안 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협조 없이 다른 말로 하면요. 사람이 인격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막무가내로 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무언가를 뜻하신 바가 있어서 하시려고 하는데요. 아무리 눈치를 주고 사인을 줘도 저 눈치 코치도 없는 자식이 못 알아듣는다. 그럼 일 못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요. 예를 들면 예언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경에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마리아한테 허락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순서가 좀.
순서가 좀?
순서가 좀. 예. 나중에 이제.
뭐 이래 봅시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의사를 무시하고 하셨나요? 아니면 그 의사를 사후 동의라도 받았나요?
사후 동의는.
그 옛날에 임금님쯤 되면 시골에 뭐 아가씨, 처자 이건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만물의 주재되신 하나님이 저 갈릴리에 아무리 작겠기나 어쨌기나 간에 처녀 하나한테 일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저는 보면 사전 동의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일거리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야 네 가서 외국 가서 선교해라 이래 하시기 전에요. 환상을 크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그리 끌고 가가 베드로가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아 하나님 이런 의미로 내게 이르셨구나 하는 걸 깨닫고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지 몰라요. 제자를 잘 골라야 하는데 뒤통한 제자 골라가지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렸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막 예수님 같은 능력이 있으면 제자들 열두 골라가지고 야 전부 저 지팡이 하나 딱 들고 변해라 뿅 해가 탁 변해 그때부터 로봇같이 시켜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서 무슨 재물이든지 형편이 어렵거든 꼭 네 발로 들고 나오라고 사정하는 얘기가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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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의도나 사랑이 참 잘 나타나는 부분이 재물을 깎아주시면서까지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그 요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레위기에 만일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감동적일지 모릅니다. 다른 요소들도 가볍게 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를 읽으면서 잘 안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돼요. 어떤 제사를 드려도 그 제사의 밑바탕에는요 번제가 있어야 합니다. 번제가 있어야 그 번제 위에 다른 소제를 드리기도 하고 다른 속죄제를 드리기도 합니다. 제사법이 그렇습니다. 번제가 없는데 다른 제사는 무효입니다. 그 번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건 이 번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헌신한 그 제사인데 이 번제는 사실은 뒤에 가보면 끊이지 않는 제사입니다. 계속해서 그 제사를 드려요. 그 번제물 위에 다른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말할 때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는 그 위에 기본 제사가 없으면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는 수고와 노력 위에 미리 드려진 기본 번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거기에 다른 제사가 덧붙여지는 것이지 번제 없이는 다른 제사가 효력이 없다는 사실도 꼭 기억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 제도를 쭉 보아나가다 보면 참 특이한 거 하나 나오는데요. 제사마다 그 제물을 처리하는 방식이 좀 다른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속죄제 같은 경우입니다. 제사장이 저 죄를 지었을 때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건 제물 처리법이 좀 달라요. 혹 레위기 공부하면서 기억나는 분 계셔요? 다른 거는 헌신의 의미로 제사를 드리고 화목의 의미로 제사를 드리는데 속죄제 경우는요, 특히 번제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그 고기 부분을 다 불로 태워 사는 게 드립니다. 그런데 속죄제는요?
피를 손가락으로 치고 번제 단물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단 밑에 쏟아내요. 이제 말씀하겠다.
나중에 이제 레위기 찬찬히 하기라고요. 이건 기억해 두세요. 다른 제물들은 전체를 태워서 드리는 번제, 그 다음에 일부를 형식적으로 태우고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의 양식으로 돌리거나 혹은 화목제 같은 경우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함께 거기서 나누어 먹는, 말하자면 잔치 성격을 지닌 그런 제사인데요. 속죄제는 제사를 드리고 이 소각입니다. 어? 번제도 소각인데? 번제도 소각인데 속죄제 소각은 좀 달라요? 소각은 소각인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그걸 저 진 바깥에, 진 바깥에 있는 요즘 말로 하면 쓰레기 소각장에 가서 소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번제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뜨고 다 뜨고 각을 다 뜨가지고는요. 이걸 메고 어디로 갔는가? 진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럼 진 바깥인데 이스라엘이 한 200만 명이 진을 치고 있다면 마을을 구성했다고 쳐보세요. 꽤 멀리 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진 내가 아니고 잡은 짐승을 메고 다 진 바깥으로 나가지고 쓰레기를 소각하는 그 장소에 가서 태우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지으면 이 짐승이 나 대신 죽는다고 생각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번제단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걸 메고 저 짐 바깥으로 나가서 쓰레기 소각장에서 그걸 소각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그것이 만약에 범죄한 자기 인생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요. 범죄한 사람이 어떠할 것인가를 참 잘 보여주는 그 표현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아까 그 제사를 제사장이 드리지 않느냐고 하셨는데요. 재물을 처리하는 거는 다 본인이, 죄지은 본인이 아니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는 본인이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는 제사장이 합니다. 그것을 씻어서 담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제사장이 합니다. 제사장이 꼭 필요합니다. 요건 참 순서가 바뀌었네요. 고전에 하나 더요. 제사를 드릴 때 늘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연락되게라는 말이 나옵니다. 연락이 뭐죠? 연락. 기쁠 열사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도록 제사를 드려라. 연락이란 말이 꼭부터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도록 드려야 합니다. 어떤 게 받기는 받는데 기분 나쁘게 받는 거죠? 억지로. 아까봐 가지고. 억지로 아깝게 드린 사람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또 드리나, 또 계산을 되나? 그래가지고, 경상도 말이 참 좋은데, 끄집기가지고, 저도 말이요, 끌려가서, 물론 전도 차원이나 다른 차원에서는 막 그렇게라도 가야 되겠지만, 우리 스스로 볼 때, 싫은 거 억지로 끌려가서 하기 싫은지 눈치 때문에 억지로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도록 드려야 한다. 이 원칙을 참 잘 가르쳐줍니다. 그 아론이 한 번은요, 반드시 제사 드린 후에 자기가 먹어야 할 고기인데도 불구하고 안 먹고 소각시켜버린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책망을 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아론이 뭐라고 하냐면, 규정에, 제사 규정에는 위반된 것이지만 이 제사가 잘못돼서 내 아들 둘이 죽었는데, 아들 둘이 죽은 이 제사 제물을 내가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정에 위반되겠지만 태워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그 말을 듣고 모세가 기뻐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그러하다면 율법의 규칙에, 제사 규칙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하나님 생각에 내가 그걸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낫게 여기실 것 같아서 그래서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규정 위반인데도요. 그게 용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냐 안 할 것이냐를 생각하는 것이 다른 예배자의 자세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가는 것과 안 가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어느 것이 더 좋아하실 것이냐, 예배 가는 거죠. 근데 제가 평생에 단 한 번요, 오늘은 내가 교회를 안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일이겠다 해서 스스로 안 간 적이 한 번도 있습니다. 저는 저기 그런 일에서 사고방식이 참 자유로웠던 것은요, 성경을 이제부터 많이 보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군대에서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훈련소에서요, 아침에 이럽니다. 예수 환자 집합!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도 우르르 뛰어나갑니다. 남아있으면 귀찮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편합니다. 아마 하다못해 빵 하나라도 얻어먹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이 군에 온 녀석들 이들이 만날 수도 있게 해서 다 갑니다. 그 우르르 쫓아가는데 전 여전히 동작이 안 빠르거든요. 뒤에가 줄을 섰는데, 뭐 지간 섰는데요. 저기 훈련소 조교들이 이런데 또 선수입니다. 가려내요. 가짜 예수 환자, 진짜 환자, 이거 가려냅니다. 예? 구구단이 아니고? 사도행전, 십계명, 외워봐. 그 다음에 주기도문, 외워봐. 때면 나와, 임마. 계속 빼고 이럽니다. 20명만 딱 채운다고 그래, 갈려 뽑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서서 보면서 이제 또 뭐냐면, 내가 여기서 주기도문을 창하게 외워가 합격해가지고, 내가 꼭 교회 가야 되나. 만약에 내가 빠져버리면요, 교회 안 댕기는 가짜 환자가 하나 묻어가 갈 수 있습니다. 나는 가도 안 가도 어차피 예수제인 거는 확실한데, 만약에 내가 안 가서 엉터리 하나가 거기 가가, 그거 가서 은혜 받으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유익 아니냐. 야, 나 모르겠다. 그럼 나 오늘 안 간단다. 내 대신 한 놈 더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래가 DOC 빠졌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교회를 안 갔는지 갔는지 제 기억에 지금 희미합니다. 갔는지 안 갔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 뒤로 빠졌는데요, 조교가, 제 느낌이 그게 있어요. 조교가 벌써 이상하거든요. 저 자식은 분명히 갈 놈인데, 제가 티를 많이 내고 다녔습니다. 훈련소에서라도요. 저놈은 분명히 갈 놈인데 저게 DOC를 빠졌네. 그래, 20명 끊어가 보내놓고 나중에 나를 따로 보냈던 기억이 지금 어렴풋해요. 아마 갔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날 만약에 안 갔다 하더라도요, 주일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주일날 예배를 안 가도 이때냐, 그 경우라면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그게 흔한 일도 아니고 그런 일이 자주 있을 일도 아니지만, 우리가 규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 이것이 이런 어떤 규정이나 율법보다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그 완고하다고 했던 구약시대에 성경에서 그런 사례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레위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 하나는 이 대속의 개념입니다. 대속, 대신 죽는다는 이야기죠. 대속의 가장 큰 예는 제사 제물들이 전부 대속이죠. 그리고 제사를 내가 드려야 하는데 제물은 내가 준비하지만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꼭 필요합니다. 제사장일지도요. 대속의 개념을 거기 담고 있습니다. 내가 드려야 할 때를 대신해줄 제사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 외에, 여러분, 희생양 하는 말 많이 쓰죠? 뭐 할 때 쓰는 말입니까, 이거? 희생양. 대통령이 뭘 잘못해가지고 지금 막 총알을 맞게 생겼을 때에 대통령을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그 밑에 누군가가요, 내가 했다 하고 감옥 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기생양이라고 합니다. 자발적인 기생양도 있겠지만 네가 그리 갔다 오면 네 후손들 너 그 집안은 내가 돌봐줄게 책임질게 이래가 들어가는 기생양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근대의 큰 기생양이 누굽니까? 알만한 사람 없어요? 예? 누구야? 응? 장세동이요? 그래야 그 사람이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많이 그 뭡니까 좋은 소리를 많이 들은 이유 중에 하나는 막 잘못했거나 말거나 막 어쨌거나 자기 고생을 각오하고 자기 위에 사람을 그렇게 돌보려 했던 그 의리하는 것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죠. 장세동 씨는 괜찮은 사람이죠? 그가 그 의리가 잘못된 자기 위에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누구요? 아니, 그니까 그 자기 위에 있는 전두환 씨죠? 근데 이 전두환 씨에게 충성한 게 아니고 그 위에 있는 분에게 충성했으면요? 진짜 영웅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 전두환 씨까지 해서 머물렀기 때문에 그래. 전두환 씨 위에 누가 있는데요? 아무도 없어요. 참, 그 위에 국민이 있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희생했더라면 진짜 위인이 됐을 건데 그게 아니고 바로 자기 위에 있는 고기에만 충성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토론 얻었지만은 그래도 좀 잘못된 그럴 경우에는 희생양인데 그 희생양이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그 희생양은 16장에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양을 두 마리, 양이나 염소인데요.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요. 살려서 광야로 내보내버립니다. 광야로 나가는 그 양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홀로 광야로 가서 결국 뭐 이리저리 홀로 광야 나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짐승에게 뜯기든지 이렇게 뜯기든지 심지어 돌아오지 못하게 저 절벽에 가서 떨어뜨려버렸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광야로 내몰린 양, 그 양을 아사셀 양이라고도 부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희생양 혹은 속죄양이라고 불리는 양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14장에는 보면 문둥병 걸렸던 한센시병 환자가 나중에 나아가지고 다시 그 이스라엘 회중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그건 또 산새 두 마리 가져갑니다. 새 두 마리 가져가요. 한 마리는 죽어서 제사로 쓰고요. 한 마리는 그 피를 묻혀서 날려 보내버립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그 새는 뭐 새야 머리가 나쁘니까 날아간 순간 잊어버리겠지만 그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저 새가 피를 묻힌 채 저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죽은 또 한 마리의 새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 레위기 안에는 이런 어떤 대속의 개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대속의 아이디어를 누가 냈을까요? 죄 지은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본인이 안 죽고 다른 분이 죽음으로서 대신 용서할 수 있다라는 이 개념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내신 겁니다. 누가 가르쳐줬겠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범죄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면서 독생자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만큼 희생을 각오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생각이 이 레위기에 잘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속하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마다들은 하나님 겁니다. 마다들은 하나님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요새 아들 하나뿐인데 하나 나와가지고 하나님 돋보고 나면 드려야 돼요? 그럼 지난주에는 아들 이제 하나도 없는데.
근데 돈 받고 데리고 올 수도 있잖아.
돈 받고요?
돈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다들 내놔라 하는데 마다들 대신에 돈 드리고 끝내요? 그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대속하라고 말합니다. 그 아들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데 이 아들을 대신에 대속물로 내고 아들을 내가 데려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돈이 되게 많겠는데.
엄마.
조금이라고요? 그래도 공부하면 표가 나잖아요. 그 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속물로 드리는 그 몸값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경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대속의 개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그것을 잘 드러낸 성경이 레위기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방법을 쭉 설명하셔서 그 제사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은 그 다음에요,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구별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 11장입니다. 그냥 읽으면 이해 참 잘 안 되는 대목 중에 하나가 이게 11장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11장에 음식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청과 교육을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말아야 하는 짐승이 어떤 거죠? 먹지 말아야 하는 거, 굽이 갈라지고
책임질 하지. 응? 하는 거? 소도 여기 안 되나?
그러니까 희미하게 그러면 안 되고 정확히 된다. 하나씩 합시다. 육지 동물 중에는 어떤 건 먹을 수 있죠? 갈라지고 책임질 하는 거. 아빠 이거 맛있는데 왜 못 먹어요? 그러면 나흘 부모가 자식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 그거는 굽이 안 갈라졌기 때문에 못 먹는 거다. 이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굽이 갈라졌던 게 뭐냐? 구별되지 않는 거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구별하고 굽 갈라진 거하고는요, 별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는데 뭘 하느냐 하면 일종의 시청과 교대라는 겁니다. 굽이 갈라진 걸 보고는 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구별되어야 한다. 그 기억하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술에, 뭐, 옷에다가 술을 다는 거예요. 뭐, 다른 장식부터 다는 거. 그 술이 뭘 의미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단순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옷에 술 다는 거는 관계 없어요. 없는데 그걸 상징적으로 그렇게 붙여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굽이 갈라진 걸 보고 아, 우리는 다른 사람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 생각을 하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 영양학적으로나 다른 요인을 가지고 그걸 자꾸 설명하려면 좀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견지라는 거는요, 묵상. 무슨 묵상이요? 예. 그리고 소 보셔요. 입을 잠시도 놀려놓지 않습니다. 풀이 많을 때는요, 부지런히 베어가지고 넘겨놓잖아요. 그리고 조용하면요, 끄집어내가지고 에이 참 지저분한. 우리는 지저분할지 몰라도 소한테는요, 시간만 나고 틈만 나면 계속 씻는 게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잔뜩 넣어놓고요, 시간만 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생각하고 씻고 그렇게 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조용하고 한가 하면 무슨 생각 주로 하세요? 내가 무하라 이 집안에 시집을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그때 그 남자하고 결혼했더라면 내 신세가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을 텐데.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혼자 앉아서 조용히 생각하면요, 이렇게 진취적이고 힘이 돋는 것보다는 내 인생이 이게 뭐고 내 꼬라지가 이렇게 자꾸 가라앉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대세겐질 하는 짐승은 먹어도 된다는 말씀은요, 그런 짓 하지 말고 시간 나고 틈날 때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가지고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대세겐질하고 말씀에 따라 살라는 의미를 여기 이렇게 교훈에 담은 겁니다. 실천과 교육입니다. 그게 구별된 거란 얘기죠. 구별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우리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이제 먹는 것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훈을 여기저기 걸어서 많이 주시는데요. 먹는 거하고 걸어놓으면 제일 확실합니다. 예수 믿는 아이들은 꼭 기도해야 된다 이러면 기도 잘 안 해요. 밥 먹을 때 꼭 기도해야 된다 이러면 최소한 하루에 세 번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 밥 먹을 때만 기도하고 그거 나쁜 아이네. 밥 먹을 때마다 안 하면 밥 먹을 때마다 또 안 하면 어떨 건데. 밥 먹을 때만 잠깐이라도 하는 거 그것도 귀한 걸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밥 먹을 때만이라도 소중한 거죠. 왜요? 세상으로 뭐 먹으려고 그러면 하나님 한 번을 생각할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먹는 거 가지고요 다 걸어놨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성리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저 어디 어디에 걸어놨는가 유심히 한번 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직구전 얘기지만 지나가면서 한번 떤 거 가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거 잊지 말라. 그래서 할례를 시켜놨거든요. 남자들 하루에 화장실 몇 번쯤 가요? 화장실 갈 때마다 잊을 수 없도록 해놓은 게 이게 할례입니다. 여자들하고 좀 다릅니다. 화장실에다가 갖다 걸어놓으니까 얘는 화장실 갈 때마다 난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 밥 먹을 때마다 이건 먹을 수 있고 못 먹을 수 있고 다 걸어놓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잊지 말라고 얼마나 많이 곳곳에다 갖다 걸어놨는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해놨는데요.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육지동물에 그렇게 걸어놨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물고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상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워서 간단하게 지나갑니다. 어떤 물고기 먹지 말라고요? 비늘 없는 거? 지느러미 없는 거예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이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지금 못 먹어야 할 고기가요? 추어탕, 미꾸라지 종류, 그 다음에 장어류. 이 다 버려야 된다.
오징어도 그러네?
오징어도 그거 좀 문제가 있죠? 많아요, 많습니다. 근데 먹을 수 있는 거는 그러면 붕어, 잉어. 뭐야? 붕어, 아, 잉어야 조금 비싸지만. 아, 물론 앞에서 유기동물 같은 또 돼지고기는 당연히 안 되죠. 돼지고기 안 되고, 개고기 안 되고, 뭐, 못 먹을 거 많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합시다.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요, 어떤 그 방향을 잡아가지고 움직여 나가는 물고기입니다. 거기 없는 물고기,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게 미꾸라지입니다. 이거요? 안 나갑니다. 지자리에서요, 뻘같이 진흙구리 거기서 저끼리 엉켜가지고요, 위아래도 없고 좌우도 없고 띠글띠글 구불고 살고 있는 게 이런 게 미꾸라지 줍니다. 이런 식으로 살지 말고 목표를 분명하게 정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산을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답다는 뜻이죠. 제가 그걸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하나 덧붙였는데요, 그런 물고기들은 물이 빠지면 죽어버립니다. 깜짝 못하고 죽습니다. 미꾸라지는 논에 물 빠져도요? 안 죽습니다. 어디로 가요, 그러면? 타고 들어가가지고요. 몇 년을 버텨요? 몇 년?
그 저번에 현지에서 네. 그 아마존강에 미꾸라지가, 물고기가 나오는데,
네.
야가 그 아마존강에 한번 가뭄이 들면 미꾸라지 같잖아요. 근데 비서가 닿고 껍질 벗고 이러고 몇 년을 산대. 다시 후후가 질 때까지.
네, 뭐 아마존까지 안 가도 나도 몇 년은 가는데. 모든 그 거의 동명 상태로 들어가가지고요, 물이 다시 올 때까지 몇 년을 버틴답니다. 잉어 붕어는요? 바로 가가 아비라도 다 끈져내가 잡아가 버립니다. 못 견뎌요. 그건 또 어떤 의미에서 그죠? 이런 미꾸라지 같은 짐승은 먹지 말라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안 계셔도요, 우리 능력으로 얼마든지 몇 년을 버티면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잉어 붕어요, 하나님이 잠시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물고기라는 거죠. 뭐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이런 식의 교육을 시켜놓고 또 넘어갑니다. 그다음 곤충, 아, 새 이야기 나오죠. 새는 우리가 알기 어려운 짐승들이 많아서 좀 그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맹금류 먹지 말래요. 그 육식하는 새 있죠. 역시 사는 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매 종류나 독수리 종류 겁니다. 여러분, 매가 하늘 나는 거 혹 보셨어요? 매가 나는 거요. 뭐, 다른 새나 뭐 비슷합니다만, 특히 매 같은 것들이요. 하늘을 나는 모습 보면, 날개지도 안 합니다. 산새같이 촐랑거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쭉 펴고 그냥 바람 타고 나는 거 보면요. 우아하죠? 멋있죠? 그렇게 멋있는 매가요, 땡아리 한 마리 기다리는 거 보면요, 그대로 내리꽂습니다. 새가 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아하고 멋있게 살다가 묵을 것만 생기면 그대로 향하여 돌진하는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건 우리 주변에 잘생기고 인물 괜찮고 좋은 차 몰고 폼나게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요, 자기 이익에 건드리거나 뭐 이렇게 해보세요. 사람이 돌변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맹금류가 그런 사람이 아마 대표적인 예일 겁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새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요. 지저분한 거 좀 먹고 사는 새 안 된다. 그 다음에 하나만 쓰는 거죠. 슬프고 우울한 새 안 된다. 먹지마. 올빼미입니다. 컴컴한 데서 눈만 둥그렇게 뜨고요. 슬픈 폼으로 앉아있는 새 먹지마. 네? 버터스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답은 명심해 주세요. 사람이 없는데 어두운 곳에서 혼자 앉아서 굵은 눈만 꿈뻑꿈뻑 하면서 슬픈 소리나 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 종류를 보면 그런 형태가 참 잘 나와요. 이게 얼마나 실질적인 교훈인지 모릅니다. 지저분한 거 먹지 말고요. 세 종류 얘기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곤충 종류가 뒤편에 나오면, 저는 곤충 종류도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날개가 있는데, 네 발로 기는 놈, 안 된대요. 이건 뭐, 간단하지 않겠어요? 날개가 있는데, 예? 그 날개 있는데 왜 기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날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씻어주셨다. 이건 날개입니다. 그 말 하면요, 뭘 두려워하고 뭐가 막히겠느냐, 펄펄 날면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날개를 가지고요 땅바닥을 빨빨빨 기는 거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게 막 올빼미나 소처스에 부정하다고 하는 거나 그런 의미에서 다 통한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 이걸 보면서 가장 재미있었던 거는요, 그런데 날개를 가지고도 뛰는 다리를 가져서 땅에서 뛰는 놈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날개를 가졌어도 땅에 발을 안 디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날 때 땅에 발을 디디면 그 다음에 기지 말고 걸어라요. 곤충이 뭘 걸어요. 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묻히지 말고 땅에 붙어가 살지 말고 땅에 발은 디디는 걸 하나님은 허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교회를 떠나서 아니면 이 더러운 세상 못 살겠다 해가지고 전부 산속에 들어가 숨어 살고 그러진 말라는 거예요. 땅에 발은 디디되 기지는 말고 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으나 어제 레위기를 보면서, 이런 구절을 보면서요, 그 하나님의 의도라는 이런 것이 참 숨 막힐 정도로 감격으로 다가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번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그렇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세상을 다 버리고 등지고 하늘만 날면서 살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발을 디딘다는 건 어떤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뎌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게 발 디디는 겁니까? 그럼요. 돈 벌어야죠. 하루 세끼 먹고 살아야 되죠. 먹고 살아야죠. 또 아프면 병원 가야죠. 이런 것들이 다 땅에 발 디디고 사는 겁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그거 부정하는 사람이요?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까지 돈 벌려고 왔냐. 그래서 멍했다. 그 다음에 병원도 못 간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 한번 고쳐야 되지. 뭐 병원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런 거 부정하기 시작하면요, 요거는 나기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나고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땅에 발을 디디되 그러나 기지는 말라는 거예요. 땅을 디뎠다가 그 다음에요 거기서 뛰어오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뛰는 다리 가진 놈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방식으로 사는 것이 그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마지막에 아까 봤던 우리 그 구절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씨, 우리가 거룩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하면 뭐라 그래요? 그 바라보고 그 앞구절이 그거 아닙니까? 다시 보더라 앞에 보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 말이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말을 바꾸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너희가 내 백성이니까. 내가 이렇게 이렇게 고생해서 너희를 구해내가 내 백성 삼았으니 너희는 이렇게 좀 다르게 살아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거룩에 관한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많이 언급이 돼서 나오는데요. 나중에 뭐 기회가 있으면 꼼꼼하게 살피시기를 하고. 간혹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구약이 봐라 돼지고기 불성하다고 먹지 말라 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도 먹으면 안 된다 하시는 분이 아마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죠 그런 분들에게? 그런 분들 만나거든요. 그렇다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그렇게 문자대로 지켜야죠. 어떤 구절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 끝내줄 때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너희는 서로 거룩하게 입맞추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라.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은 어떻게 하는데? 만때마다 입맞춰가면서 인정이 안 돼요? 그건 왜 안 하는지 몰라. 문자대로 지키려면 다시 지킬 수 없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른쪽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내버려라. 그러면 문자대로 지키려면 교회 안이에요. 팔 없는 사람, 다리 없는 사람이 많아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안 지키면서 돼지고기는 또 지키려고 애를 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구약의 그 뭐 많은 율법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폐지된 거예요.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폐지가 아니고요. 더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 의도대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바꾸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중에가, 그 중에 이런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느라 그러면서 마가가 거기다가 단서를 붙여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정한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뒤에 그 복음서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할 때 보면요. 음식 문제를 갖고 더 이상 문제를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의도를 깨닫고 나면 예수님께서 제사제도 완전 폐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물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 드리는 방법은 구약에 그런 방식으로 제사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온전한 제사를 드린 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 레위기에 나오는 많은 규정들이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때 의미를 잘 파악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그 구절을 지금에 와서 그 구절만 유독 와 돼지고기만 자꾸 짓거리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그대로 지키려면 지켜야 할 것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뭐 그런 사람한테 제일 약효는 네 가진 재산을 전부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저희들 다 도망갈지 모르는데요. 그 구절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정확한 의미를 알아채서 그걸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문자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란 점을 꼭 기억을 좀 하셔야 합니다. 근데 뭐 일괄적으로 이게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필요는 있으되 구약에 이런 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사실은 막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혹시 그런 사람 만나거든요. 니 혼자 그래 해라. 그러고 너무 싸우지 마세요. 싸워서 이길 자신 있으면 싸우시되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니는 니 그렇게 지키고 니 대로 하고 남한테 자꾸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셔요. 특히 지금도 문제대로 잘 지키려는 분들이 유대교, 그 다음에 안식교, 안식교. 근데 우리, 이 장로교나 이 교회 안에도, 심지어 신학자 중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은,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할까요? 자기 기분상으로. 자기 기분상으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것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으니까 난 문자대로 그렇게 안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탈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그런 사람은 가끔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다 하고 나오면 그건 막 박사를 좀 내야 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괜찮지만은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 하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도록.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가면 이 절기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뭡니까? 절기가 25장하고 23장. 네. 이쯤에서 절기 얘기가 딱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요? 제가 자꾸 저 사람 헷갈리는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야단을 많이 맞는데 정상적으로 물으면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3대 절기가 뭐냐 이러면 유월절, 칠칠절. 예. 근데 이리 안 묻고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냐고 이렇게 물으면요? 굉장히 사람은 다 꼬시는 질문이거든요. 세 개 가면 답을 하겠는데, 세 개 소리 안 하고, 제일 중요한 절기가 뭐냐? 이러면요? 왜 그런가 하니까, 3대 절기가 뭐냐라는 이 질문에 제가 반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절기는요, 안식일입니다. 다른 절기는 뭡니까? 1년에 한 번씩 오는 거잖아요? 안식일은요? 매주 오는 건데, 어느 게 더 중요한데요? 그런데 왜 안식일을 갖고 놓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3대 절기가 뭐냐고 물을 때는 아마 단서가 이런 것 같아요. 연중, 연중 3대 절기 이래야 되나요?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3대 절기는 막 이런 의미로 우리가 그렇게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인데요. 이 안식일이 일주일에 한번 지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확대가 되면요. 안식년을 지키잖아요. 근데 안식년이 7번 지나가면 희년을 지키거든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 땅에서 전부 포로가 돼가지고 외국으로 쫓겨나갑니다. 그걸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세요? 무슨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70년 동안 못 온다. 이유를 설명하는 말 중에요.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으니 너희가 다 포로로 잡혀간 후에 땅이 못 지킨 안식년을 한꺼번에 다 쉬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70년을 쉬어버리거든요, 땅이. 그러면 몇 년 동안 안식년을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7, 7, 49. 약 500년 아니에요. 대충 맞습니다. 그 기간이요. 이스라엘, 정확하게 기간이 안 나옵니다만은, 적어도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 그리고 그 앞에 있던 사사시대 어느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씀 잘 안 지켰다고 그러고 보면, 기간이 어지간히 맞습니다. 근데 오죽했으면, 너희가 지키라고 한 안식년을 안 지켰기 때문에, 너희가 다 포로로 잡혀간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안식일, 안식년, 희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3대 절기를 말하는 바람에 이 안식일이 프레집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창세기를 공부할 때 제가 한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정말 간략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의 목표는요. 천지 창조요? 아니에요. 인간 창조요? 창조했는데 이게 깨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목표는 인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안식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 안식 회복, 그걸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그 안식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저녁 설교에 그 대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막 신랑을 합니다. 막 책망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틀린 답 절대 아니고요.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하는 구절에는 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일날 일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표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무슨 일하고 계신데요? 어제 여기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구원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지금까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일을 하고 계시니 나도 그걸 한다 그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 보기에는요 기가 막히는 소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안식일과 안식년 이야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를 우리가 명확히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대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은 원래 별도인데 이게 붙어 같이 오기 때문에 나중에 막 같은 개념으로 그냥 혼동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이죠. 맥추절은 저기 그 뭐죠 보리 추수하는 기간인데 요 맥추절 다른 말 두 개는 뜻이 거의 같습니다. 칠칠절이나 오순절이나 오순이 얼마죠? 오순 50이죠. 순 우리말 순입니다. 칠칠 49나 뭐 오순이나 같은 거니까 그거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수장절 가을 추수를 다 하고 그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게 수장절인데요. 수장절을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그러면 초막절이라고 하고 뭐 그 행사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절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이런 절기를 주셨느냐. 그래서 제가 그 예를 하나 들면 보리를 추수했거나 곡식을 추수했을 때 이 사람들은 이걸 가져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걸 본떠 가지고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거든요. 아니네. 그거 본떠가 생긴 추수감사절 아니죠? 우리나라 추수감사절요? 막 어제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농사 지내던 사람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거지. 요즘 농사 지는 분 아무도 없고 월급 타면 매달 11조 하고 뭐 그런 사람이 추수감사절이라고 또 특별히 추수를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님한테 배운 겁니다. 야, 너 11조 다 하고 농사도 안 지면서 무슨 추수감사를 또 하냐. 교회 잘 안 다니시던 요즘은 좀 낫습니다만 예전에요. 교회 잘 안 다니시면서 눈은 밝은 우리 어머니가 돈이 아까워서 한 얘기죠.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에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추수감사? 그 설교의 핵심이 뭔지 혹 기억하세요? 하는 거? 구원이 감사 늘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 절기를 언급하면서 설명하는 걸 유심히 보시면요. 뭐에 대한 감사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농사 지어봐도 그건 다 우리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고생하고 농사 지었더니 이게 다 우리 게 됐더라는 겁니다. 그 어떻게 가능해진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여기에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를 지어 이것이 우리 것이 됐다. 이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감사절 그 다음에 수장절이 돼도 감사의 내용은요? 기본적으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맥주 감사절에도 출애굽 감사하고 유월절에는 당연히 출애굽 감사하고 수장절에도 출애굽 감사하고 하나님의 의도는요,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을 기억하면 당연히요. 절기를 만들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쉽게 말하면 끈수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가르쳐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뜻으로 준 것이 안식일과 이에 따른 절기들이죠. 안식일에서 중요한 규정이 뭡니까? 오해를 좀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했어요. 안식일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요? 일하지 말라. 사람들은 왜 그런 걸 잘 기억하는지 이게 참 문제가 있어요. 그 나중에 안식일 규정을 좀 유심히 한번 보세요. 일하지 말라 하고요. 또 그 같은 횟수로 다른 말 한마디를 더 합니다. 성전은 아니고 성회로 모이라. 성회로 모이라는 말과 일하지 말라는 거는 거의 횟수가 같게 나옵니다. 그럼 다시 떠나잖아요. 왜 일하지 말라고 그래요? 목표는 성회입니다. 성회로 모이려고 일하지 말라 안아놨더니 성회로 모이는 건 이자 먹고 일하는 놈만 두들기 잡고 살았단 말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투표하라고 평일을 임시공휴일 지정해놨더니 투표는 안 하고 놀러갈 국리부터 먼저 하고 있는 기나 성회로 모이라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했더니 성회는 뒷전이고 일하는 놈 지기로 돌아다니겠던 기나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당부였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렇게 신신당부하신 하나님이 혹시라도 싶어서 매를 하나 듭니다. 내가 만약에 이걸 어기면 이렇게 된다 해서 이스라엘이 고난당할 얘기를 한 장 딱 붙여놨습니다. 그게 레위기 26장이에요. 그 26장을 읽어보면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처절한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듯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요, 너희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요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한 장 붙여놨는데 그거만 보고 하나님 못됐다 이러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른 거는 다 뺏기고 그거만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하나님도 할 말이 많은 겁니다. 이렇게 귀한 교훈을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26장 한 장에 경고성 발언이 한 장 들어있다는 거 기억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나 혹은 이웃 사람들에게 야단을 칠 때요, 좋은 말 25번 하고 경고성 발언 한 번 하고 이러면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 좀 깎아주세요가 반으로 절반. 그래서 12번 칭찬하고 격려하고 좋은 말 했으면 한 번쯤 야단 치세요. 그럼 문제가 없을 텐데요. 야단은 12번 치고 한 번 겨우 칭찬하고 이러면 내 위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